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미국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라는 소식 먼저 보고요.
네.
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또 부모와 함께하는 젊은 미국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기 힘들지 모르겠다고 하죠?
예,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목요일 새로운 규정을 내놨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주택들에서는 이 흡연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예,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노년층, 이 저소득층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이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예.
예, 대개는 아파트 같은 형식이죠.
예,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내놓은 규정을 보면은요,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에서도 흡연을 금지된다고 하던데요.
예, 주거 공간으로부터 25피트, 그러니까 약 7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고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또 행정 사무실도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예,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환풍기나 문틈 사이로 이 담배 연기가 스며들어와서 비흡연자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사람이 5,800만 명에 달하고요. 그 가운데 어린이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간접 흡연으로 인한 위험도 상당하다고 하죠.
예,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이번 제안을 내놓으면서 연방의무감실이 내린 결론을 인용했는데요. 예, 간접 흡연에 있어서 안전한 수준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네.
예, 또 환풍기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홀리오 카스트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수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접흡연 위험에 대한 논란은 이제 끝났다.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을 갖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센터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해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48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하면은 훨씬 더 많겠는데요.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이 규정을 시행하면 그 돈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절약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물론 건강과 관련된 것이지만요. 흡연으로 망가진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비용 같은 데서 절약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이 공공주택단지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촉구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산하에 있는 약 600여 개 공공주택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실내 흡연 금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흡연자들 좀 반대가 심하겠네요.
예, 흡연자들은 집안에서 뭘 하든 자유인데 흡연을 막는 건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흡연자들이 내뿜는 연기나 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던 이 비흡연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대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전국 3,100여 개가 넘는 공공주택기관들에게는 이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18개월 안에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약 100만 가구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전자담배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앞으로 이 전자담배 금지 여부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요. 미국 대선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네요.
예, 지난 화요일 10일이었죠.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4차 TV 토론회가 있었죠.
네.
예, 이날 토론회의 첫 질문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예, 공화당 후보들의 대답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상대로 노, 안 된다였는데요.
네.
예, 지금의 임금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렇게 되면 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고요. 벤 카슨 후보도 임금을 인상하면 실업률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카슨 후보는 특히 흑인과 젊은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임금을 낮추면 실업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달러 선까지 올리자는 입장이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는 지난 7월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마틴 오말리 후보 역시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올리는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실은 3년 전부터 이 패스트푸드, 속성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인데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달라는 건데 이 공화당 4차 토론회가 벌어진 이 10일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날이었죠. 뉴욕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왔던데요.
예,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이 뉴욕주 정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고요.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8달러 75센트입니다.
네,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인데 네. 언제부터 오르나요?
예, 뉴욕 시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2018년 말까지는 15달러 임금을 받게 되고요.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직원들의 임금도 2021년 말까지는 오른 임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정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게 뉴욕주가 처음인 거죠?
예, 매사추세츠주와 오리건주가 최근 일부 직종의 종사자들 임금을 15달러로 올려주기로 합의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주정부 직원들의 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기로 한 건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는 1년에 18,000달러 벌어서는 이 집값 내고 옷 사고 또 밥을 사 먹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인데 노동계의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예, 노동계뿐만 아니라 이 빌 데 블라시오 뉴욕시장 같은 사람도 이 쿠오모 주지사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이미 내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2달러까지 올려주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쿠오모 주지사나 블라시오 시장이나 다 민주당 소속인데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예, 주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예,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018년에 이 주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할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시에서 일하는 주정부 직원들의 최저임금 15달러 적용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네.
예, 과연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 대선에도 이 최저임금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 젊은이들 또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은 이 장년, 노년층, 교육을 좀 더 받은 사람들보다는 이 항상 투표율이 저조한 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같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가 쟁점이 되면 이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충분히 정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 젊은 미국 여성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예, 부모나 친척과 함께 사는 젊은 여성들이 1940년 수준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네.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이 인구조사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건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지난해 36.4%에 달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서너 명이 부모랑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이 비율이 이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가 이 1940년이었는데요. 당시 36.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네. 1940년대 분위기라면은 이런 현상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뭐 미국은 보통 18살이 되면은 법적으로 또 성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30살이 넘어서도 독립을 못하고 함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여성들의 결혼 나이가 과거보다 늦어졌다는 점, 또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대학에 가는 여성이 아주 적었지만 지금은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이 25%가 넘고요.
네.
예, 또 학자금 빚이나 높은 집값 같은 이 경제적인 이유도 젊은 여성들이 부모 집을 떠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네. 여성들은 특히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940년대하고 비교하면은 결혼이 많이 늦어졌나요?
예, 1940년대 여성은 21살 정도면 결혼들을 했는데요. 지금은 평균 27살 정도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40년에는 24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29살이 넘어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요. 젊은 남성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난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남성 비율은 42.8%였는데요. 예, 1940년에 47.5%였으니까 그만큼 높은 건 아닙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젊은 여성들보다는 여전히 남성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예, 남녀를 불문하고 미국인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40년대와 5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줄다가 1960년대에는 여성이 20%, 남성은 3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이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00년 무렵인가요?
예, 특히 2008년에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 경제가 불황에 허덕이면서 집을 떠나지 않거나 아니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추세는 노동시장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 요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런 현상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네, 이 부모들이요, 이렇게 자식들이 좀 떠나고 난 뒤에 느껴지는 상실감이랄까요? 이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미국의 언론들과 인터뷰한 여성들의 얘기를 빌리자면요, 이 원하는 직장을 아직 얻지 못했거나 또 갚아야 할 학자금이 많은데요.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살면 집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식비도 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보살핌이 너무나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네.
예, 또 부모와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다는 바람들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